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여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도안티 흐엉 씨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흐엉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곧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달 1일 흐영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흐영 씨가 지난 2년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형기를 채웠고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였던 흐엉 씨가 최종 석방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발효를 목표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헌법 기념일을 맞아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 집회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자신이 선두에 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 구조에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헌법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대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한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이 2022년까지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2기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중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은 현재 랴오닝함 한 척이지만 올해 첫 국산 항공모함이 개발돼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건조에 들어간 두 번째 국산 항공모함이 3년 내에 운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타이완 주변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훈련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작전에 대비해 군사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군사분기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군부 행사에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수도 카라카스의 한 군기지에서 군 사령관 등 병력 4,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역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군대가 전례 없이 단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정권 찬탈을 중단하기 위해 무장봉기에 나서고 군 병력의 헌법적 행동과 자유작전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이 두 달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이 탈레반의 무장해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미국 특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을 재개하면서 아프간 국민들은 내전 종식을 바란다는 점을 탈레반 측에 강하게 강조했다며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트위터에 미국은 탈레반의 무장 해제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그런 환상 대신 미군의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인적 재정적 손실을 막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측의 변호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검찰은 어제 뉴욕 연방법원에 화웨이 측 변호사인 제임스 콜 씨에 대한 재판 배제 요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배제를 요청한 콜 변호사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콜 변호사 재임 시절 미 법무부는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 조치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의 포괄적 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침체된 경제 상황은 한반도와 주변국 야경을 담은 위성사진에서도 드러난다고 영국의 한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3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다소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 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유엔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예정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의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발표할 일정이나 회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대표가 방한 시 한국 측과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핵무기 자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돌린다면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장기간에 걸친 인도적 위기는 순전히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재원을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위해 쓰기보다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며 방치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재배치함으로써 지난해 유엔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로 남북경제협력사업 확대에 일부 재량권을 줄 의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고 있고 나는 솔직히 말해 괜찮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식량이나 다양한 것들로 돕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폼페오 장관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완화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침체된 경제 상황은 한반도와 주변국 야경을 담은 위성사진에서도 드러난다고 영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기상이변과 대북 제재 등 각종 요인이 취약한 북한의 전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우주에서 바라본 북한의 밤모습은 해안선과 육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암흑에 쌓여 있습니다. 전국이 환한 불빛으로 뒤덮인 한국과 중국, 일본과 달리 북한은 평양만 있는 섬나라 같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이런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을 게재하고 북한의 불투명한 경제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야간 조명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밤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은 북한 경제가 이전보다 더 가난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특히 기상에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야간 조명도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40%가 줄어든 가운데 최근 위성사진은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잡지는 이어 국내 총생산 GDP 지표는 국가의 특성상 44%의 변동률이 있을 수 있다며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독재 국가의 경우 야간 조명도가 경제 상황을 가늠케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중국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조명도와 국내 총생산 GDP를 분석해 얻어낸 빛과 경제 산출량 방정식을 북한에 적용한 결과 북한이 세계 10대 빈곤국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밤이 잠시 환해지는 듯했지만 다시 어두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석탄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의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날씨로 보인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수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 지난 2015년부터 심화된 가뭄 현상이 취약한 전력 상태를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알 길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가령 북한 주민 대부분이 태양 전지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양 전지판은 야간 조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물리학에서의 블랙홀처럼 북한 내 어떤 경제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정황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3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가 최근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북한 깃발에 단 선박들은 모두 79회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에 185건과 2016년에 275건에 비해 각각 57%와 71% 줄어든 겁니다.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선박들은 평균 300회 안팎의 검사 횟수를 기록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들은 모두 결함이 발견돼 안전검사를 통과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북한 선박들은 79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모두 759건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2015년 단 한 건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기록됐을 뿐 2016년부터 3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구에 발이 묶이는 정선 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은 8척으로 정선율이 10.13%에 달했습니다. 자국 선박의 검사 횟수가 50건이 넘는 나라 중 정선율 10%를 넘긴 곳은 팔라우와 키리바시, 몽골, 시에라리온, 토고 등 모두 6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이처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박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항해 중인 북한 선박들은 일부만 2000년대에 건조됐을 뿐 대부분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 등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와 미 해안경비대 등 10여 개 기관들은 옵소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포괄적 핵폐기 로드맵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has to be a comprehensive picture that starts as the beginning point.
강 장관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논의의 시작점으로 포괄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그 같은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밝은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속화되도록 만드는 측면에서 북한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anoi clearly demonstrated very different positions from the two sides for the two sides to meet and have a productive discussion. Obviously,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를 아주 잘 보여줬으며 양측이 다시 만나 생산적인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보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했으며 특히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같은 조치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담은 구체적인 제안을 갖고 왔다는 사실은 실제로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측 최고 지도자의 의중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two leaders remain committed to continuing the dialogue. President Trump reaffirmed his willingness to meet again with Chairman Kim.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계속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두 지도자가 계속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아직도 상황을 평가하고 계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대화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not just the US imposed sanctions. These are the global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대북 제재는 단순히 미국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국제적인 제재라는 겁니다. 강 장관은 제재가 해제되려면 안보리의 결정이나 행동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확신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의 여러 국제기구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우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핵화 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여가 더 깊어지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그런 어떤 교류, 개방이 더 확대가 되면서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상황도 훨씬 더 호전이 되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유기에 처한 탈북민 7명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들 탈북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대체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주로 비핵화 정의와 핵시설 신고, 사찰 허용에 대한 약속이 포함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Dismantling facilities isn't enough. They need to be disassembled. You can tell by the reason.
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원 움직임이 관측됐듯이 북한이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넘어선 영구적 불능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빅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Going to be a partial agreemen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nd then another agreement. There's going to be an overall agreement.
제임스 니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합의는 부분적 단계적 합의가 아닌 전반적인 것이 담긴 포괄적 합의여야 한다면서도 이행은 단계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양측이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을 굽히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에 중간 단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personally, and I'm just speaking for myself, do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could get a mid-step.
다만 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최소한의 비핵화 정의, 핵 목록 신고, 사찰 허용 등을 약속하면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협상 목표 자체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가 현실적인 협상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밤 메넨데즈 상원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he question is, could you end up in an agreement in which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dramatically
메넨데즈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전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관해 아베 총리의 발언이 새로운 건 아니지 않나요?
예,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우선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한 점이 그렇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극치라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 발언이 나온 점도 이전과 다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전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튿날에는 골프장 사이를 이동하는 약 50분간 단 둘이서 납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최근 잇따른 대북 제스처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외교 청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문구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최대 압박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과거 11년 동안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지만 올해는 아예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밝혀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예,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대북제재에 앞장섰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차츰 대북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급기야 올해 시정연설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일 국교 정상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해 언급한 걸 보면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이 상당히 강한 듯하네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이 국가의 무엇이 최선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발언은 대북 태도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을 주도했던 아베 총리의 자세와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 내부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집권 초기부터 납치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측과의 물밑 접촉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발언이 나온 것도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와중에 일본이 소외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본은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납치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 간 역학구도에서 일본의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한 일본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리에게 북한 문제에서의 소외는 중국, 한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에 호응하고 나설까요?
지금의 정세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경제 활로를 찾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과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액의 식민지배 배상금과 경제협력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도 식량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된 중국 은행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들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직접 겨냥했던 첫 번째 중국 은행은 단둥은행입니다. 미 재무부는 2017년 11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며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동안 중국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불법 자금이 거래되는 창구로 이용됐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최소 22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2017년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은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대형은행이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을 조사 대상에만 올릴 뿐 아직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직접 제재가 불러올 미중 관계의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중국은행이 북핵 관련 자금의 가장 큰 창구라며 이들에 대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톰 에머 하원 의원은 미 금융체계를 이용한 불법 자금과 관련해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돕는 중국 등이라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체계에 장기적으로 접근했다며 통상 중국은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이 이번에 중국은행에 북한과의 거래로 의심되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과 중국 정부는 탈북민 체포에 대한 공조를 중단하고 국제법을 준수해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최근 체포돼 북송위기에 놓인 탈북민들도 두 나라 당국이 공조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해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2일 VOA에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혹은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과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그룹에 들어간 뒤 탈북 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양에서 지난 주말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7명도 비슷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민 7명 중 북한에서 직접 탈출한 사람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이들을 지원한 중개 조직은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했지만 이런 사례가 늘고 있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의 김성은 목사도 VOA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해 주의를 더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은 북한 탈북자들을 탈출시키는 데 대해서 꼭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잡아야 했었고 중국도 G2라고 하면서 계속 인권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국 내 이제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잡아야 되고
중국 내 중개인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탈북민들을 일정 규모로 모은 뒤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공조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체포한 탈북민 한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탈북 중개 조직을 색출하거나 탈북 일가족 중 한 명을 볼모로 중국에 남겨 다른 탈북민 체포에 활용한 뒤 보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이란 지적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북한과 중국 당국의 공조는 국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전 세계 정부는 북한과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조를 끝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권리를 존중받도록 국제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7명을 고문과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고위 탈북민들이 휴먼라이츠 워치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모든 탈북민은 구금돼 다양한 고문에 직면하기 때문에 송환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40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거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북한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도 2일 VOA에 유엔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이 인권 보호가 아니라 인권 탄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가입국들이 국제 협력할 경우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이 돼야 되지만 북중협력이 완전히 인권 탄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유엔 난민조약과 의정서 비중국의 이행 의무를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김정은 정권과 인권 유린 정책을 열심히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탈북민이 처한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사안이라며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을 강제로 북송하지 말고 한국이나 제3국가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이를 위급한 사안으로 여겨 중국에 긴급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탈북민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제 이주민, 중개인들은 인신매매범이라고 주장하며 단속과 강제 송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북한 내 고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인권 개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5일째를 맞아 워싱턴의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 FRC가 2일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고아들의 인권 유린 실태가 고발됐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탈북민 김지혜 씨는 북한 고아원의 아이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학교에 다녀온 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시 하루를 반성하는 생활총화까지 해야 하는 노예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루에 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 나무를 이제 해크를 해서 이제 못하면 저녁 식사를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 끝나면 이제 저녁에 다 같이 이제 저녁 총화 이제 생활 총화처럼 이제
또 배고픔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탈북하려 한다면 중국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오는 것이 이제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그런 곳을 이제 선택을 했었어요.
김지혜 씨는 인신매매로 팔려 중국에 가도 중국인 브로커들에 의해 강제 임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화 탈북 난민 인권연합 대표는 최근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북한에는 보여주기식 고아원이 따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This for Kim Jong-un.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that he wants to promote that he loves children which is
김 대표는 또 최근 탈북한 고아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아원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김 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인권 상황 개선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 살리기 운동. 그게 김정은이한테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
김 대표는 인권 개선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지적에 소극적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 동탄호의 운영회사가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유엔 등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문제의 선박은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탄호를 운영 중인 베트남 선사 보스코사는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 석탄 위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보스코사 관계자는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들이 이번 북한 석탄 운송과 관련된 항해를 목적으로 동탄호를 용선해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주요 석탄 수출국이어서 해당 석탄이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며 이를 근거로 신뢰 가운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는 동탄호는 또 다른 베트남 회사인 동도마린이 소유한 선박입니다. 앞서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 26,500톤, 약 300만 달러치를 실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 캐머만 항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이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열흘 만에 말레이시아 해역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관계자는 선박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실제 석탄의 원산지가 어디든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밝힌 중개인 채널에 의해 우리는 사기 피해자가 됐다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만큼 유엔의 이번 사안을 진정하고 진술하기 위해 현재 선주와 선주상호 보험조합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최초 인도네시아 법원이 자국 출신 브로커인 에코 세티아모코에게 석탄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세티아모코는 이후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해당 석탄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출을 허가받았고 동탄호의 석탄 운송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BOA가 확보한 선화증권에는 문제의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명시됐었지만 동탄호의 석탄이 실린 뒤 새롭게 발행된 선화증권에는 인도네시아 석탄이라는 모호한 상품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현재 이번 북한산 석탄의 재수출 시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탄호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6시 30분을 끝으로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1일 지난달 30일부터 머물던 인도네시아 바탐섬의 바투 암파르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해협 동쪽으로 운항을 하던 중 북쪽 방향으로 기수를 돌린 모습이 포착됐지만 현재까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한 위치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동탄호는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해역을 떠나면서 목적지를 최초 북한 석탄을 실었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공군이 1일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맹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반데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시각은 1일 새벽 2시 42분경입니다. 탄두를 실지하는 채 약 6,759km를 비행한 뒤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마셜제도에 있는 콰절린 환초에서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실전 배치된 미니맨3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23배 위력을 보유한 W78 열핵탄두 3기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고 각각 다른 지점에 동시에 투하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3단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는 미니맨3는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며 연료 주입에서 발사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액체 로켓과 달리 수분이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An accuracy, I believe, of 100 meters or so. Huge efforts to understand every little wiggle in the Earth's gravity field that might pull it off course.
천체 물리학자인 조나단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센터 박사는 미니맨3의 오차 범위는 100m 안팎이며 수차례 실험을 통해 지구 중력으로 인해 타격 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issile silos are sort of more of a legitimate military target, but you have to be much more accurate in order to do it, because they're small targets and they're harder.
냉전 시절 소련의 도시보다는 지하 핵무기 저장 시설 타격을 목표로 설계됐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른 탄도 미사일보다 높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현재 약 400기의 미니맨3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30년까지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미니맨3 발사는 21세기 위협과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의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또 이번 실험은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의 긴장과 관련된 대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의 15호 관리소 요덕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들고 미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북한 인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요덕으로 사라진 180명 명단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8년에 걸쳐 작성된 요덕 리스트. 이 리스트는 지난 2000년 북한의 15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다 3년 만에 석방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노채인의 정광을 대표가 한국에 있는 4명의 요덕관리소 생존자들과 기억을 되살려 함께 작성했습니다. 지난 2015년 UN 서울사무소에 전달된 이 명단은 수감자들의 생사 여부 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사법재판소 ICC 제소를 목적으로 작성됐었습니다. 70여 쪽 분량의 이 명단은 181명의 요덕관리소 수감자들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이름과 함께 성별과 체포 당시 나이, 체포 연도, 고향, 체포 이유, 현재 상태 등이 기록됐는데 수감자들의 나이는 10대에서 60대 후반까지 다양하며 130여 명이 남성입니다. 체포 이유는 크게 5가지로 탈북, 체제 비판, 반역, 연좌제 그리고 그 밖의 이유입니다. 탈북했다 북송됐거나 탈북을 시도했고 간첩활동을 벌였거나 체제를 비판했고 기독교 신앙을 접했거나 전파했고 중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었고 거주 증명을 위조한 것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정 대표가 제출한 요덕관리소 명단에 따르면 수감자 181명 가운데 생존자는 20여 명에 그치며 나머지 수감자들은 대부분 관리소 안에서 영양실조, 질병, 사형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고 몇 명은 석방됐습니다. 간첩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요덕관리소에서 3년간 수감생활을 한 정 대표는 중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이 빌미가 돼 간첩 누명을 쓰고 체포됐습니다. 정 대표는 VOA에 수감자 명단을 상기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상을 폭로하고 그리고 또 지금 미북회담이나 남북회담이나 전혀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목적으로 오늘 행사를.
지난해 6월 또 다른 자료집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권 상황 조사 피해자 가족 증언을 들고 미국을 방문했던 정광을 대표. 정 대표는 지난해 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3개월 동안 1대1 면담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모았고 증언 사진집을 발간해 유엔과 미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정 대표는 미한, 미북 간 정상회담을 염두해 북한 인권 문제를 회담장에서 다뤄주길 희망하고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 확인과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작성했었습니다. 요덕 수감자 명단을 들고 미국을 다시 찾은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 인권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올림픽이 끝나면 동계올림픽 끝나면 당신들이 그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주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담을 한다고 그 회담 때 또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가지고 10명의 수감자 명단도 전달도 했고 백악관 측에다 전달도 했는데 전혀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이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 자꾸 나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정 대표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북한 인권의 90%를 차지한다고 강조합니다. 체제를 비판해 체포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종교를 접했다고 체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먹고 살려고 나라를 떠난 것을 범죄자로 보는 것 등은 인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지난 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코리아 클럽이 주관한 행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무역회사에서 북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에 자주 다녔습니다. 무역하는 과정에서도 참게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됐고 또 한국 사람에게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북한 국가정보들 오해를 체포했습니다.
정 대표는 보위부에 체포되고 9개월 동안 신문과 구문을 받고 75kg이었던 체중이 반으로 줄고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수감자들에게는 작업량이 주어지고 수행하지 못하면 굶게 된다며 영양실조로 매일 시체실에 사람이 쌓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화장실 옆에 바로 사체실이 있었는데 그 아직도 목숨이 끊기지 않은 사람들 거기다 쌓아놓다 보니까 저녁이면 화장실 갈 때면 그 안에서 쉬는 소리가 나고 밤새 거기에서 얼어 죽은 거죠. 그렇게 얼어 죽은 사람들 자체가요. 겨울에는 절대로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묻으려고 하면 그만큼 나무 벌목을 못한다고.
정 대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게 되면 가족들의 삶도 힘들게 된다는 말을 듣고 살아서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수용소 내에서 반장을 맡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장에게 주어지는 수감자 명단이 요덕 리스트 작성의 근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2003년 4월 12일 석방됐고 12일 만에 탈북한 정 대표는 15년이 흘렀지만 당시 고문 피해와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이후와 과정에서부터 탈북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소개한 정 대표에게 청중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서부터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청중은 정 대표의 답변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정보 유입의 변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보 유입 활동을 시작한 노채인은 장마당으로 들어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정보를 유입했고 2015년부터 북한의 국경 감시 강화로 드론을 날렸습니다. 2016년엔 북한에 드론을 날려보내다 중국에서 체포되면서 2017년부터는 풍선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바다로 물병에 쌀을 담아 각종 정보를 담은 USB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내에서 실시간 뉴스 청취와 시청이 가능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탈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세계 동향을 바로 알고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한미나눔재단의 나승희 박사,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오공단 박사, 터프츠 대학 피처스쿨의 이성윤 교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정보국의 전 관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정 대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의 대기근이 북한 정부의 고의적 굶주림이라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과 최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김 씨 부자의 초상화를 깨는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대기근 당시 북한은 군수물자 창고를 풀지 않았다며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의 아사를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자유조선의 동영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이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 영상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원 교수는 VOA에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70년간 지속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며 정 대표의 수감자 명단은 실제 인간을 폭행하고 수감시키고 굶겨 죽인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초에 김정은이 전략적 도발 후 이 그 포용정책, 소위 북한식 이런 그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핵 협상하는 데 장애물이다라는 재소견상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외교 정책을 펼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비핵화나 개혁을 하나의 그 표시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범을 석방시키고 관리소를 폐기하고 그러한 그 사인이 진정한 북한의 그 개혁이나 개방이나 비핵화의 신호라고 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98년 5월 3일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 메이어가 러시아 키예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키예프에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골다 메이어의 가족은 1906년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다메이어는 15살 때 사회주의 유대주의의 회원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노동자 대표로서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하던 골다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을 만나 함께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골다메이어 여사는 노동장관을 거쳐 1969년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됩니다. 이어 1974년 골다메이어 여사는 총리에 재선되지만 몇 개월 뒤 오랫동안 알아온 백혈병이 악화되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1984년 5월 3일 로마 가톨릭 교황의 한국 방문이 처음 이뤄졌습니다.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 전파 200주년을 맞이해 5월 3일 오후 2시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고 순교자의 땅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반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길 기원했습니다.
혹시 있어 먼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권자님의 노노.
교황은 도착 성명에서 한국어로 인사해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란 옛 표현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천주교 순교자 103명을 성인으로 모시는 시성식을 주례했습니다. 수십만 평의 광활한 여의도 광장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밖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광주를 비롯해 대구, 부산을 방문해 종교 의식을 행하는 한편 노동자, 서민,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특히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록도 방문을 강행해 한센병 환자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1978년 교황에 취임한 요한 바오로 2세는 27년간 전 세계를 돌며 종교의 벽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폭력과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냉전 종식과 종교 화합에 이바지한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선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